설교에 좀 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좀 다 아시지만 제가 이번에 와서 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좀 많이 나뉘고 서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제가 회의를 좀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하지 못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임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다치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참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제 그 우려를 좀 편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좀 말하자면 저희 감정을 좀 지나치게 드러내서 제가 싫어하는 그 전두환 씨보다 더 안 좋게 그렇게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고 근데 사과를 막상 또 받으셔야 될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오늘 안 나오셔갖고 참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이 말씀 좀 전해주시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은 개별적으로도 손을 잡고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교회를 위한 저의 진심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6월 16일 주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의탁해서 교회에 대한 묘사,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성경의 그림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또 한 번의 성육신으로서의 존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인간의 몸이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심장과 폐와 콩팥과 뼈와 살과 모든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그것들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지체들로서 아주 우주적인 역사를 통해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이루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할 때 거룩한 공회, Holy Catholic Church란 말은 바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냥 뭐 대충대충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거듭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또 존재했던 모든 진실한 교회들은 다 합쳐져서 거룩한 공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은 게인스빌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이렇게 벗겨보면은 맛있는 육질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이쁜 짙은 황갈색의 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영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싸고 있는 그 아보카도 육질은 뭐 썩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변치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교회의 실체, 영적인 실체는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인간과 사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떠오르니까 현실적인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교회에 식상하게 하고 또 교회의 정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 뭐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슬픈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 아보카도의 껍질, 육질은 뭐 어떻든 간에 많은 우리들의 오류와 왜곡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게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집단들, 뭐 국가와 사회와 군대와 회사와 이런 것은 다 조직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런 것만 유기체예요. 근데 우리가 유기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몸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 조직체와 유기체를 아주 두부 자르듯이 딱 구분해서 이거는 조직체고 이것은 유기체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참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조직체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에 의지해서 상명하달되는 규율과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체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체적인 집단, 특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을 만일 우리가 배제하고 본다면 인간의 우두머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교회에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격히 파고 들어가면은 교회는 엄격히 말해서 그 우두머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한국에서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아버지, 그 유교 문화와 샤머니즘, 그러니까 이 신접한 사람, 이 그런 샤만적 존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주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체 지도자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직체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할 때 이것을 아주 칼같이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조직체는 객관적인 룰과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유기체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서 아주 미묘하고 신비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른 아주 특이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조직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좋은 조직이 있고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고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꾸려나가게 되면은 뭔가 좀 그렇지,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좀 시원치가 않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기체는 내가 잘 살아 있어야 돼요. 조직체는 그 사람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조직 안에서 그냥 같이 움직여 나가면 되는데 유기체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잘 살아 있어야 돼요. 진실로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생명은 없는데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훌륭한 조직 장악력으로 그 교회를 조직체로 잘 만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체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목사 지도자의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인색하게 말하면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그 집단이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성도들은 가급적 많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회자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들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주 그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세요. 포도송이가 포도알이 다 붙어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모든 포도알들이 각각 그 중심을 지나가는 가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생명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내면의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그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한 공동체에 이렇게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꼭 그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죠. 그죠? 거듭나. born again 해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 태어나느냐? 공동체에서 교회 속으로 태어나서 이 교회 속에 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시대와 여러분이 태어날 나라와 여러분이 태어날 가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교회라는 연대성 속으로 하나님이 출생시킵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친구 소개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간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교회 한 멤버십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해야 되는 것 중에 80% 90%는 다 이루었다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부유해지고 부귀영화를 다 손에 넣었다 해도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남보기에 보잘것 없어도 만약 여러분이 한 지역교회에 충실한 멤버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안 그렇으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의 길로 들어오신 것이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이 지체를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속에 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영생은 마치 주사기로 약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집어넣어서 내가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 원칙적으로 나는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할 때 그 영생이 실체화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액티베이트가 돼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특효약이 손에 쥐었어요. 아무리 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먹어서 약효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은 바로 예배, 기도,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집단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몸으로서의 중요한 특징은 조직체와 다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주인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콩팥이나 간 같은 것은요, 그냥 자기가 없으면 내 몸이 살아있지 못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세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이 세포는 내 옆에 있는 세포가 없으면 나도 살아있지 못해요. 서로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인데 나는 뭐 내 믿음 괜찮고 난 잘 서 있어, 뭐 내 지체들이 별로 필요 없어,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건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체는요, 한 조직원이 없어져도 보충하면 돼요. 그냥 유기체는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이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흉터가 남죠, 그죠? 그것처럼 유기체인 교회는 한 지체가 없어지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조직체와 다릅니다. 저는 개신교 교회가 또 한 번의 종교교회에게 온다면은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진정한 유기체적인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계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이 보면은 굉장히 그 듣기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다. 이 말은 미사역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원리를 제가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상상력을 잘 발휘하시면서 잘 새기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패밀리로 지으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었죠, 그죠?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한 바에 하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억 명 정도가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해요. 그런데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그 인간들이 한 통 속이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뿌리로서 존재하고 거대한 그 나무가 거기서 나와서 수 없는 가지, 큰 가지와 작은 가지와 거기에 달린 무수한 잎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모든 인류들이에요. 이런 사상을 연대성이라고 불러요. 물론 성경에는 연대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적 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없이는 원래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각자에게 이렇게 주신다기보다 모든 인류가 한 연대생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복을 부어서 그 생명의 힘을 공유하도록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한 연대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렇죠? 타락했을 때 가장 끔찍한 그 결과가 뭐냐면 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인류의 하나됨, 연대성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 그래서 깨어진 인류의 연대성의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 형이 아우를 쳐 죽인다는 이 엄청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려내요. 이렇게 깨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닫아버린 인간 세상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자원을 부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치닫게 되고 그것이 유전되고 유전돼서 극도의 이기적이 된 인간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아수라장이 된 것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현 세상이에요. 이런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원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뭐 죄 내 나쁜 짓 용서받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그것이 물론 아주 기초적인 것이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하나됨, 깊은 사랑의 연대를 이루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부어서 천국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조그만 교회가 생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 말은 사도행전 4장에 조그맣게 끼어있는 말이지만 충격적인 천명이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난한 자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물질의 가난함, 지식의 가난함, 지위의 가난함, 힘의 가난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상한 심령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 쓰러져 갔던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시작된 조그만 교회는 물론 그것이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좀 나누는 정도의 아주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인류 깨어진 인류의 연대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공유하게 하는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도구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로 자라나게 됐고 우리들도 거기에 지금 속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인간 다른 집단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족보에 있어서 그 뿌리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인간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때려 죽어도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세상에 보면 많은 그럴듯한 공동체가 많지만 결국 나중에 되면은 자기들의 이익으로 치고받고 깨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각자 인생 속에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을 한 교회 속으로 출생하게 해서 이 교회의 연대성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인 한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내 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을 돌아보세요. 보면은 되게 쳐다보기 싫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화만 나고 그런 형제 자매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니 이거 너무 오버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 되기 싫고 하나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지체들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조직체는 조직원이 나가면 보충할 수 있지만 유기체는 벌충이 안 됩니다.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나가면 죽습니다. 이 말을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겁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정말 딱한 사정들이 있죠. 정말 그 교회에서 자기가 믿음이 안 자라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그 예외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하는 것 외에는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면은 내 교회에서 교적부를 떼어서 이사가는 그 교회 동네에 교적부를 제출하고 그 교적을 얻었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맛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과 같이 인터넷도 없고 테이프로 오디오 테이프로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로 옮겨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 교회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됨 형제자매들을 성령으로 하나되게 해놓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 성취해야 될 종교적인 이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뭐 미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에요. 그것이 real, true way of life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를 이루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을 부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받았잖아요. 그거 꼭 같이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 영생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노력하면은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것들이 담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됨이 실제로 나타나고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메인 스러스는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누리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 교회를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이 아닌 공허한 인간 집단에 불과하거나, 만일 교회가 분명하다면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그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어느 교회나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상당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경이로운 집단입니다. 아까 그랬죠?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말이 참 어렵죠, 그죠?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구인데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연대성이 산산조각이 나고 죽음에 처한 이 인류를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인류의 연대성 속에 거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생을 부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대충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업앤다운도 있고 참 많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아,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대개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와 타락의 가장 끔찍한 결과가 분리였거든요. 깨어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아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물질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거든요.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아주 물질적으로 너무 굶주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물질적으로도 공유하면서 사랑과 모든 힘을 서로 공유하고 사는 것이 교회의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교회는 여러 가지 불화와 반목과 교만과 질시와 냉대와 무관심 이런 것이 너무 많지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 하나됨을 내 속에 누리면서 이제 교회 속에서 나타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평안 같은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들이 막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고 딱 한 가지 단어만 하이라이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납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존재 속으로 이렇게 들이는 것입니다. 곰살 맞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용납이란 말은 불편하고 적대적이고 밤송이 같은 사람을 내 품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싫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마귀는 나와 교회를 파괴하고 싶으니까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는 불가능하다. 뭐 솔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품냐. 그냥 위선이다. 괜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한 사람 사귀면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사람을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빡빡한지, 믿음 좋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빡빡스럽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소주 한 잔 쫙 걸치고 그냥 악수 한 번 딱 하면 해결되는데, 이거 예수 믿는 종자들은 그냥 뭐 아이고 참 참 목사는 그런 면에서는 참 그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 완전히 베이비시터예요. 목사 베이비시터예요. 정말 어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울러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정말 이거는 그렇습니다. 용납은 그렇습니다. 용납의 가장 중요한 키는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춰주게 되면 과거에 한 번도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죄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너절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흉한 모습이 돼도 그래 나보다 나을 거야, 그래 나보다 나라고 알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거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알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분명히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종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도 그래 나보다 나. 거기서 용납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자아가 확장되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다른 사람을 내 속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 빼고 여러분의 인생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 아이들 키우는 일, 바쁘고 재미날지 몰라도 그것은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사는 삶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개인 11교회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 중요한 새 출발의 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처음 믿는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 새롭게 한번 출발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나의 지체되게 하신 형제자매들을 용납하시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지체 중에 불편하고 상종하기 어려워서 멀어졌던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찾아가십시오. 가서 사과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투드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투드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개인 11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온 세상에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이 16세기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메데리즘에 빠지고 지루한 곳이 되어버렸어. 사랑도 없고 영성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수도 원장이 취임했어요. 이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는 아침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수도원에 보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이제 하루 생활을 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마주치는 동료 수도사를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닌가? 이 예수면 어떡해요? 너무나 조심하고 너무나 말도 공손하고 그 사람 말하는 건 다 들어주고 그 사람 막 접대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 그 수도원이 정말 성령 충만한 영성이 깊고 사랑이 깊은 수도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교회 하나됨의 집단 속에, 유기체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만극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주장대로 정말 많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